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죄를 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라고 교회에 허락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에베소 4장은 그 선물을 목사 겸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도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목사들의 성범죄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간음도 있고 성추행 등도 있고 다 이런 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약 10년 전에 목사로 임명했던 김문수 목사에 대해서 목사 임명 안수를 취소하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이제 알리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약 10년 전에 그분의 교리 등을 이제 시험해서 목사로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줬습니다. 교회와 한 1년쯤 지내다가 그 뒤에 이제 부산 성수, 제1성소 침례교회 거기 가서 아마 한 7년, 8년 목회를 한 것 같은데 가정이 있는 유부녀 자매를 이제 강제 추행을 했다. 그 결과 그 피해자 엄청난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걸 겪고 그 남편과 그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결국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약식 기소가 아니에요. 벌금 내고 하는 정식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번 3월 말에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검사가 기소한 그 고소장을 다 살펴보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목사로 임명한 것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제 더럽혔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자들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라.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강제 추행했던 그 내용, 그 전모를 이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지역교회 내에서 이제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냥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잔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부산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에서 내쫓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이제 모임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의 간음, 성추행 참 이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 너무나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성범죄를 지은 그런 목사도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가장 핫 이슈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 강대영 목사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목사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고 목사를 그만둔다 그랬다가 또 목사를 한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정말 정말 초신자인 자기로서는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뭐 후배 목사고 이렇지만 그래도 목사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사건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알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지 선한 목자교회 뭐 그냥 여러분이 찾아서 그냥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영 치면 뭐 글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지 선한 목자교회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선한 목자교회 아시죠? 예. 이 유기성 목사 그 교회에서 일하던 아마 부목사인지 뭐 전도사가 분립을 해서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고, 교회가 이제 날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강대용 목사는 설교 시간에 순결, 거룩함 뭐 이런 것 등을 강조하면서 인기를 얻은 그런 그 목사였고, 촉망받는 젊은 기독교 리더 목사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격자들이 이 목사가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하고 이제 고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이제 가서 보니까 그 강재영 목사가 그 교회 여전도사와 시시때때로 승용차 안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낸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이제 가능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CCTV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두 사람은 차에 세 번 동석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15번 예배당에서 따로 나가 인근에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게 만난 시간이 언제냐?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였습니다. 강재영 목사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고난 주간에도 두 번 만났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 권고를 받은 기간에도 세 번이나 이제 A 전도사를 이제 만났다 그럽니다.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재직들이 A 여전도사는 먼저 출교를 시키고 목사에게는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하고 차 안에서 만나 주님이 주신 마음을 확인하고 방언을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지 한 번도 육체적인 접촉 가능 같은 건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이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하겠다고 이제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구두로 5월 26일 날 지난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반으로 이제 나뉘게 된 거예요. 아,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목사가 뭐 정말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강대용 목사를 지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목사 이제 사임하는 거 이제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 창립에 이제 도움을 줬던 선한 목자교회 이제 유기성 목사가 거기에 가서 용서하라는 그런 설교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 설교 뒤에 교회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임 찬성이 사임 반대보다 이제 부족하게 나와서, 그래서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와 같은 그 결정이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2021년 7월에 강대영 목사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제 겉으로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본인이 두 달 전에 구두로 여기 나와서 사임하겠다 이걸 다 번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나와서 복귀해서 말 그대로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강대영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개척 초기부터 신비주의 성령운동을 하는 강사들을 종종 초빙해 왔으며, 강재영 목사가 전한 메시지 역시 그들의 것과 이제 유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손기철 장로 뭐 하여튼 여러 종류의 신사도 운동한다는 이런 자들 데려다가 신사도 운동 이쪽으로 해서 그 목회를 하고, 뭐 영성 일기를 써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감성팔이 하는 그런 일들 해서 교회를 이제 부흥시킨 그런 사람인데, 뭐 그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대영 목사도 이제 유기성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이와 같은 거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이 모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모아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마 가장 큰 이슈 중에 지금 하나예요. 지금 감리교회. 자, 또 한 1, 2년 전에는 한글 킹잼 성경을 펴내는 말씀보존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최고의 리더급의 목사가 자기 여비서를 이제 강제추행을 이제 했어요. 무려 한 80세가 되는 목사가 20대 여비서 강제추행 이거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되고 이렇게 돼갖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처녀 자매가 썼다고 하는 그런 고소장도 뭐 킹잼 성경 진영 웬만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다니고 저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테나가 짧은 사람인데 저한테까지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돼서 뭐 금고를 받았는지 뭐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뭐 이렇게 되면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버젓이 목사하고 설교하고 또 이 교회 이름이 성경침례교회예요. 성경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쫓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내쫓지 않고 쉬쉬하고 덮어주고 그 목사 말에 그냥 벌벌벌벌 기고 그 밑에 있던 다른 목사들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모든 목사님 찍소리 안 하고 이러고선 이렇게 지내는 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 모두가 다 목사가 성추행을 하다 걸렸다. 이건 아주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에요. 미국은 특히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성 이런 모든 게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아니 일반 교회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오래전에 킹제임스 성경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거기 다녔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서모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동일한 음행 하다가 결국 교회 파괴가 되고 그 뒤에 또 정 무슨 목사가 있었는데 다 가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 자,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미 스웨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스베가스 가서 창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음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눈물 흘리고 자,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서 지미 스웨가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미 스웨가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를 짐 베이커, PTL에 이런 유명한 그런 목사들 다 간음하다가 완전히 사역 다 말아먹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대한 그런 그 수치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엔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구글에 가서 영어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그 제목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이제 영어로 치잖아요. 글이 그냥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거의 모든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다 적어놨어요. 성범죄를 이렇게 저지른 그런 목사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냐, 얼마 동안 있다가 회복이 될 수 있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정말 회복돼서 성범죄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목회를 제대로 한 그런 목사가 있는 뭐 등등 해서 이게 쫙 나옵니다. 여기에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성범죄를 지은 목사도 다시 회복되어 목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잡은 이유는 지난주에 김은숙 형제 이 목사 임명 그 취소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하게 되고 또한 지금 강대영 목사 사건이니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교계가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또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전병욱 목사 3.1교회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추잡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그 옆으로 교회 해갖고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일단 목사로서 이게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이것도 목사가 가르쳐야 될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예, 지난주 사건도 있고 뭐 강대형 목사 사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 이건 말씀도 또 적당한 때에 전달을 해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으니까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예,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왜 우리는 목사의 성범죄를 그대로 둘 수 없는가? 왜 목사의 성범죄를 왜 우리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가?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범죄 목사가 이제 저질렀다. 이건 교회가 용납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성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 목사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가서 보면 감독,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여긴 물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집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돌본다고 하는 건 자기 아내를 먼저 잘 돌보고 자기 자식들을 잘 돌보고 해서 집안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렇게 해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더 큰 교회도 화평하게 돌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왜 목사에게 성범죄가 중요한 문제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저기 제목이 Sexual Sin in the Ministry, 사역 가운데 발생하는 성적인 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가 운영하는 아마 크리스찬 그 미국 크리스찬 그 서클에서 가장 큰 이 블로그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desiringgod.or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많은 영향을 주고 그 안에 설교도 들어 있고 묵상하는 글도 들어 있고 해서 파이퍼가 이제 운영하는 desiringgod.org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슈아운버그라고 하는 그 다시 한번 돌리세요. 슈아운버그라는 이분이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슈아운버그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적인 범죄, 특히 목사들의 범죄를 카운셀링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의 성범죄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여기에다 기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그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깊은 병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깊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이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처럼 이 성범죄는 이거는 중독 범죄라는 거예요, 중독. 이 목사들하고 이게 상담을 해보고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의 그런 그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뭐 일과성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목사의 경우 자기 교회 그 여성도 뭐 이렇게 유린을 하고 이런 거 가서 해서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알코올 중독, 예, 그 다음에 또 예, 마약 중독과 같이 중독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이런 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독이 된 그런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이런 범죄를 목사가 돼서 양심을 다 갖다 버리면서 이렇게 성범죄를 일으킬 때는 그의 그 심성 깊은 데서 이 성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중독이 있다는 거, 이거를 본인이 카운셀링 수천 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경우와 그런 내용이 다르다. 많은 목사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나서는 다윗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그 하나의 차이.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지붕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어떤 벌거벗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우발적으로 그 죄를 지은 거지 마음속에 그 심성에 그냥 그 중독이 돼갖고 섹스 중독이 돼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성 중독, 섹스 중독에 이제 걸리게 되면 본인이 이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 해결 못 해요. 본인이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 내부에서 거룩함이 죽었고, 순수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배우자를 두고 그것도 자기 교회 교인 이 여인과 함께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냐. 이게 뭐예요? 사랑이 죽은 거거든요. 사랑이, 사랑하는데 사랑이 죽은 거다. 더욱이 그 피해자가 자기 교회 그 교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둔 거라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목사의 성범죄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쇄적으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크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야 될 목사가 오히려 본인 가정을 깨뜨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선한 척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척하고 실제로 뱀처럼 교활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 교회 여자 성도들과 함께 김문수 목사 같은 경우도 자기 부인이 없을 때, 그런 때 가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다들 그, 아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게 뭐예요? 위선과 가식이잖아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목사의 이제 성범죄다. 그래서 결국 목사의 영혼육 모두를 망치는 그런 그 독이 되는 거고 그 피해자의 가정 또 본인의 가정 본인의 아이들 다 망쳐놓는 치명적인 그런 그 독이 되는 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슈아운버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내가 목사들 이렇게 성범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수천 건의 사례들을 접하고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카운셀링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수천 건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경우는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다 들켜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다 들켜서 온 거다.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통계 자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다시 말해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 1% 되는 그 사람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99% 뭐야 들켜서 할 수 없이 이제 카운슬링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결코 마음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카운슬링 받고 뭐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이제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지. 그대로 두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 몰래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그래서 많은 경우도 자기가 이렇게 보니 이게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구나.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완전히 교회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의 범죄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걸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다. 본인 지금까지 카운셀링 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되는 것 자체가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다. 지극히 큰 은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그냥 온 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수치를 당하고 온 가족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제대로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카운셀링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로마서 6장 17에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나니 우리 육신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로서 이런 악한 일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육체를 죽여요. 오늘 어떤 분 이제 오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동안 어떤 그 목사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의 명예나 교회의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정도 되면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토픽.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목사의 회복이 가능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인 범죄 역시 죄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어떻게 용서받아요? 철저히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목사도 다시 회복이 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 그 교회가 인정을 하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2년이고 3년이고 정말 통회하고 회복을 회개하고 저와 아내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정말 투명하게 이런 모든 거 진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와 교회 성도들 교회 이제 재직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하면 그럼 다시 목사로 와서 설교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구글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이나 이런 모든 그런 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중독의 질병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뭘 보면 되냐?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성범죄자들 다 발에다 팔찌 끼우고 다 그러고 하잖아요. 언제 도망가는지 알 수 없어. 가서 그냥 가서 또 성범죄하고 하는 거 여러분 신문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뭐냐. 적어도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가 그 열매를 교회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중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100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그 목사들의 성범죄 사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카운슬링하고 이렇게 한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 사람 정말 회개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가 신중하게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된다. 자, 이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돼서 정말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례가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그 사람 이름이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고든 맥도날드는 1939년생으로 현재 이제 83세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뒤에 책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우리 신학원 다니면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내면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임한다. 내면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임한다. 다 뭐 어디서 나온 거냐? 본인의 이 성추행 간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쓴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아주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유익한 그런 책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에 전병훈 목사 성추행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가서 한번 전병욱 성추행 이렇게 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가서 보면 정말 교인들도 무지하고 목사도 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안에 무슨 교회 목사실 안에 뭐 어떤 교회가 뭐 침대를 두고 와석이나 찜질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게 하고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10년 전에 나온 글이 있어요. 2012년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고든 맥도날드, 고든 맥도날드 목사 나도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제목이 전병욱 목사와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뉴스 M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목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부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3.1교회 전병훈 목사와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이름난 목회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술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유명 목회자라는 점. 성추문이 아니고 하나는 성추문이고 하나는 뭐 간음인데 하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성추문, 이 사람은 간음을 했어요. 에 대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난 뒤에 회복한 후 그리고 이제 복귀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전병훈 목사의 경우 3개월간 강단을 비운 것으로 그리고 마무리하고는 그리고 곧바로 옆에 이제 교회를 차리는 거죠. 이게 이게 뭐 프랜차이즈 하듯이 차리는 거예요. 공적인 차원의 사죄, 치유, 용서의 과정은 다 건너뛰었다. 없어요. 자, 그럼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한국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세계 구호 선교회,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데 총재를 지냈고,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단체 중에 IVF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InterVarsity 아마 Fellowship 이렇게 되는데 미국 기독학생의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에요. 대표를. 베델 신학교 또 예, 가면 고든 커넬 신학교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런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공식적인 양력에 포함되지 않은 양력이 있어요. 그 뭐냐, 한참 목회 중이던 1987년 그의 나이 48살에 다른 여인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말 그대로 간음에 이제 휩싸였어요.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하고 그 성추문 이제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을 이 성추문 했던 그 클린턴 대통령 찾아가서 3년 동안 카운셀링을 해준 거예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 목사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상담 경험을 먼저 얘기한 뒤 자신의 그 실패 그 경험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르민스키 그 사건 직후부터 클린턴 대통령하고 3년 동안 3주에 한 번 3시간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 상담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는 누구에게나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 그게 대통령이든 뭐 거지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카운셀링 해줄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 하러 이야기하면서 빌 클린턴하고 3년 동안 상담했던 거, 이거 아주 즐거운 그런 추억이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빌 클린턴을 상담할 수 있었는가? 본인의 실패, 본인이 간음했던 거, 본인이 성추문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심지어 대통령도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카운셀링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8살에 간음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뭐 교회에서 다 쫓겨나고 뭐 그리고 뭐 본인이 다 사임하고 그렇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던 거, 뭐 신학교에서 강연하던 거, 뭐 회장 여기 막 이러고 뭐 모든 거에서 다 이제 물러났단 말이죠. 자, 이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전에 자기 사역이 잘 될 때는 그냥 막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붙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성추문 사건 이후에 그냥 다 떠나버리는 이런 일도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맥도날드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실패는 1987년에 그의 나이 48살에 일어났던 혼외종사, 이 간음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의 과정을 겪은 뒤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보냈던 3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데 교회가 인정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 그 실패로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그냥 당시 평범한 성도 중 한 명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담담하게 털어놨어요. 이제 목사 다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저기 이제 앉아서 그냥 성도로 그 교회를 지금 나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렇죠? 그 뒤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무도 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만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가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네, 그러고는 앉아서 지금 저기 자기 부인하고 저기 가서 이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네,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 갈 때마다 네,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하나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소망도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도. 네, 가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성도들이 자기를 피하기도 하고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게 How are you? 네, 뭐 어떻게 잘 지내냐? I'm fine. 그러면 또 옆으로 가고 그냥 피상적인 그런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고 또 목회자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듣는 그 설교 그래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고 그랬겠어요. 그 와서 듣는 설교가 너무 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당시 교회의 상황에 대한 그 실망을 이제 하면서 골든 맥도날드 목사가 이후에 이제 목회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마음이 상한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구나.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안에 이 한 줄에 한 명씩은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내에게 다짐의 말을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끝나서 25년이 지난 2012년 이 글을 쓸 때 그때까지 맥도날드 목사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3년 동안 그 목사의 행태, 그 부부의 이런 교제, 부부 아내가 목사를 또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는가를 교회가 3년 동안 예의주시하고 그러고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 이제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25년 동안 계속해서 강연과 이제 전술 활동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다짐했던 것,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를 지난 25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그 실패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전화의 위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를 아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실패도 이렇게 겪고 어려움도 겪고 또 뭐 병도 겪고 뭐 이런 거 아는 게 이게 교인들에게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목회자를 교인들이 필요로 한다.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목회자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그러려면 목회자가 그거를 경험을 해본 그런 목회자라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회개하고 한 2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교인들에게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목회자보다 교인들의 무너진 심정을 헤아리는 목회자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의미 있는 반출을 전병욱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공개적 사과하고 회개를 했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3년 동안의 회복 과정이 있었고 이 모든 걸 교인들이 보고 아내와 목사가 하나가 된 걸 다시 보고 그리고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범죄에 해당한 성추행을 저지르고 본인 스스로 셀프 3개월 설교 중지 뭐 6개월 동안 주의 만찬 성만찬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걸 더 매듭 지으려는 목회자에게 동일한 희망을 기대하는 건 현재로서는 무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교인들이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이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예가 현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가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2009년 워싱턴 정기에서 빌 클린턴 섹스 스캔들이 이제 불거지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든 맥도날드가 본인의 그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경고를 했어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 밑에 사람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 그 밑에 부목사니 전병 목사 얼마나 많겠어요.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잖아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의 법이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어버린다. 이게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렇죠? 같은 순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꼬고 냉소적이 되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목사도 그렇고 예, 정말 이런 그 성추행 이런 거 관련된 전병호 목사도 그렇고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난 25년간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사람들이 희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비난과 정죄와 이야기만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인들이 항상 화가 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목회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할 뿐입니다.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심정인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의 이제 그 성적인 부도도 이건 성경을 가서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목사의 자격을 잃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잃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성범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카운세링을 해본 결과 이 목사의 성범죄는 이것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이 섹스 중독, 마음속 심연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와 같은 심정적인 병이라는 게 심각한 그런 병이다. 그럼 목사가 이렇게 이 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회복이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다. 1,000명 중에 하나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를 지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다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집안을 제대로 세우고 아내와 함께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회 교인들의 눈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교회는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다 그렇게 하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전병욱,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강대영 이런 사람들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뒤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의 명백한 징조가 보이면 교회가 다시 목회할 수 있다, 목회할 수 없다를 판단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 목사들, 그렇죠? 다른 교회 성도들 모두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데예요. 거룩한 데 세상과 분리가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행죄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죄를 지은 특히 성범죄를 지은 이와 같은 목사들이 이제 회개하고 회개와 같은 그 징조를 이제 보이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들이 제대로 다시 확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